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1 Thessalonians chapter 4.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Today's title is this. This is will of God, your holiness.
4장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chapter 4.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Verse 1. As for other matters, brothers and sisters, we instructed you how to live in order to please God, as in fact you are living. Now we ask you and urge you in the Lord Jesus to do this more and more.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For you know what instructions we gave you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Now about your love for one another, we do not need to write to you, for you yourselves have been taught by God to love each other.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And in fact, you do love all God's family throughout Macedonia, yet we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to do so more and more, and to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You should mind your own business and work with your just as we told you.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So that your daily life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so that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body.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Brothers and sisters,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about those who sleep in death so that you do not grieve like the rest of mankind who have no hope. For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so we believe that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with him.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According to the Lord's word, we tell you that we who are still alive, who are left under the coming of the Lord, will certainly not precede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주께서 호령 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For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with a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iumphal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After that, we who are still alive and are left with We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3장까지는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칭찬, 어떤 그것에 대해서 감사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So until chapter 3, Paul was actually praising the Thessalonian church and he was being thankful for that.
또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들이 막 비난했던 바울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변호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Paul was making a case for himself against all the questions that has been raised by Jewish people, and he was trying to explain who he was and what kind of ministry he has done.
정말로 이 처음부터 복음이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었고.
So starting from the very beginning, the gospel came to this Thessalonian church with great power, with the Holy Spirit and deep devotion.
또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목숨을 주기를 절개함 같이 절개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변호했고요.
And conviction, and at the same time, Paul really nurtured the church just like a mother and a father, and he disciplined the church and encouraged them, and he tried to explain the messages that they were lacking.
환난 중에 있지만 정말로 요동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또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And also Paul encouraged the church saying that although you are in a great persecution, but you really need to be strengthened and you should not be shaken.
4장부터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합니다.
And starting from chapter 4, Paul delved into more details.
사실 표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큰 문제나 뭐 어떤 큰 사건이나 큰 실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In fact, outwardly, you don't really get to see a lot of problems that Thessalonian church is facing.
어떻게 보면 다른 박치를 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In some sense, the church is racing the race very well.
그 교회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과 5장이 이어집니다.
But chapter 4 and 5 is where Paul is trying to explain what this church is still lacking a little bit so that they can be really established and grow in the Christ.
그래서 4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는데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here, if you look at verse 1, it says, We instructed you how to live in order to please God. And in fact, you are living it like that.
정말 그야말로 본이 되는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And it was such a modelic church.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And this church really asked God how to live their life to please God. And they were actually living like that.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And afterwards, Paul is making a stronger comment.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And verse 3 it says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여러분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땅입니다.
So this Thessalonian church was established in pagan's land.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 배경의 출신이에요.
Meaning that many people came from this background of Gentiles lifestyle.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성적인 방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So because that was the case, so many people were actually living with this sexual immorality.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부부 안에서의 어떤 성관계를 넘어선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심지어 종교 의식 안에서도 이런 음행이 있었던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Because the cultural background back then was like this. Other than Christianity and this Jewish religion, other religions would allow the sexual relationship that is outside of the married couple, and it was actually permitted in religious rituals, and that this was the cultural background.
그러니까 음란이 굉장히 일반적이 되어 있습니다.
So sexual immorality it has become very common.
뭐 사실 뭐 그때를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So if you just look at today's situation, you may understand it better.
어느 때인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So at one point this happened.
지금은요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today, under today's culture, it has become very common and natural to have sexual relationship with someone before getting married.
이제는 TV 광고를 봐도 이렇게 성관계를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는 그리고 TV 광고에도 그렇게 나올 정도이니까요.
So now it has become a common sense where this boyfriend, girlfriend before getting married, they have this sexual relationship so that you know they talk about these different items and they have this context that it's okay to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outside of marriage.
음란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Meaning that sexual immorality has become our culture.
심지어 순교를 지킨다. 이거 그야말로 너무 없는 사례다. 도무지 뭐 찾아볼 수 없다. 이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And also if you want to keep your body pure before getting married, and many people would look at it very rare.
그때가 심각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So maybe you can point at the time of this Thessalonian church saying that their situation was very difficult and severe. But if you look at today's culture, it's same.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Therefore the verse is saying that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여러분 거룩함을 강조할 때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항상 거룩함의 반대인 음란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So if you look at the New Testament, whenever this being holy or sanctified is emphasized, you will be able to see the very opposite idea of being sanctified is sexual immorality.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항상 이건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음란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So usually the Bible verses would say that what does it mean that you are not being sanctified and is they would come up with this idea of sexual immorality.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가질 것을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verse 4 to,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the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So even in the relationship in the marriage relationship the verse is telling you to be holy.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And just like the pagans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Because pagans they don't know God.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침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So being ignorant of God that means you don't know what to do with your life and how to live your life.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냐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And as a result, you will just be passion. You will just live after your passion and live according to your passionate lust. And that is the result of that kind of ignorance.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here it said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어떤 격렬하게 일하는 욕구를 실행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이 색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this passionate lust is like when you have a lust, you really want to fulfill that lust with great passion and with great effort.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형제 이렇게 음란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what does it mean? We are talking about sexual immorality right now.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옷의 아내를 탐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여자들을 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So here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at means maybe you covet your friend's wives or you want to have this kind of incorrect relationship outside of marriage and that has been described as taking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예를 들면 이웃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게 되면 그것이 형제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의 첫 번째 해석이고요.
So first interpretation is like this. If you covet the wife of your friend or neighbor, then will cause great pain to your neighbor.
다른 여자라고 얘기할 때 좀 확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를 해 보면 그 자체가 또 형제를 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요.
And also if you expand that idea and if you want to go after another woman, that means that will also take advantage of brother sister in Christ.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And I can say that it was very common at the time.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단호하게 지금 얘기. 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Paul is making a very strong comment in this issue.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So this is the will of God. You should be sanctified.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Because God is holy, He wants us to be holy.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벽하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But here, when you understand this comment, this sentence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you should not understand it as, oh, I should be holy and sanctified 100%. No, actually it's a process of to being sanctified.
우리가 100%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Because it's impossible for us to be holy 100%.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But what God want us to do is we should be in the process of being sanctified and he wants the process.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God wants.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군데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in Old Testament, New Testament, you may find similar verses like that because God would say that I am holy, so you should be holy.
물론 여러분 시대를 핑계 댈 수 있습니다.
Of course, you make excuses saying that oh, because of this generation I'm living in.
문화를 핑계 댈 수 있습니다.
Or because of the culture that I'm living under.
우리가 이 땅에 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You can make different excuses because you are connected to these different things on the earth and you can say oh I have no choice but to do this.
그래서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이거 너무 이렇게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you may say when God asks you to be holy you may say oh God this is too much.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시종 일관 동일합니다.
But God's will is always the same.
시대가 악하거나 덜 악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Regardless of the generation you are living in.
우리가 처한 환경에 남들보다 더 어렵고 남들보다 더 추악한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Regardless of the situation you are living in whether it's more evil than other people's situation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Because this is will of God.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For us to be sanctified.
끊임없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과정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And he is asking us to struggle to live a sanctified life.
완전히 무너졌던 로마 배경이든지 지금 뭐 음란이 충만한 지금의 시대 배경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It doesn't really matter whether you are living in a Rome Empire when this sexual immorality has become a commonplace, whether you are living in 21st century where this corruption has become a culture.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Because God's will is for us to be sanctified and us being sanctified will please God.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네.
And God has called us so that we will not stay impure but rather will be holy.
이 부정도 이 음란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So here impure you can actually relate this to sexual immorality as well.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서 함부로 이 부정에 노출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So even after receiving the calling of God and you stay in sexual immorality, that's not what God wants.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경고합니다.
So I'd like to make a warning to people who are saying that maybe God, we can make this compromise until here. It will be okay with God.
괜찮지 않습니다.
It's not okay.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뿐입니다. 위로받을 뿐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뿐이지만 옳지 않습니다.
Actually, that's your own idea. And maybe you just want to encourage yourself or comfort yourself, but it's not right.
남들이 이렇게 하던데요.
Well, but other people are doing it.
심지어는 중직자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And I heard that many pastors and even leaders of the church they are doing it as well.
남들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지옥 가실 겁니까?
But will you go to heaven? Will you follow them to hell?
왜 성경 말씀보다 남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됐습니까?
Why has other people's behavior become a standard of your life rather than the word of God?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틀린 겁니다.
Let me tell you clearly, it's wrong and do not try to justify. By your wrong actions.
이 정도는 괜찮겠지.
Well, this should be fine.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되고 조금 있다가 내가 더 강건해질 땐 그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예요.
Later on, I will try to fix myself. Later on, I will try to come back to the Lord. No, it's not like that.
여러분 그 자그마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Do not deceive by this small deception of Satan.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God wants us to be holy.
그 거룩해고자 하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And he wants us to be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게 맞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하게 하심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He didn't call us so that we can live a life we want to live.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He did not call us so that we can stay wherever we were and we just stand still.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He did not call us to compromise with the sin and Satan.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God did not call us so that we can live for our own self.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it's clearly stated here, God has called us to live a holy life.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May you be holy.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May you stand before God so that you will be sanctified.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I truly pray that you will be able to live a holy life.
너무 높은 요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Do not take it as some request that cannot be, that is not attainable.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말씀이며.
This is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you because you can do it.
능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And this word of God has been allowed to you because it will be a great pleasure to you.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God has called us so that we can live a holy life.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And it says,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the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So after Paul left, this Gnosticism and Judaism came into the church.
그러면서 세교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So many people would saying that okay, following your passion and lust, it's okay.
어째도 너희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Because your spirit has been saved already.
네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 악한 것이 아무런 행동하는 거 영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
So your spirit has been saved already, and the physical actions you do it with your body will not affect your salvation.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단의 유혹이 대단합니다.
So Satan's strategy is very cunning from then and now.
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냐?
Well, don't you believe Jesus as your Christ?
그럼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난 것이다.
Then your sins from past, present, future is all gone.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It's okay that you can make mistake and you can fall down.
그때마다 자백하면 되는 것이다.
You can just confess your sins.
실수했다고 그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
Even if you make mistakes, you will not lose your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란에 노출돼도 되고 뭐 적당하게 뭐 방종해도 되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It's all correct statement. However, after saying this, these people will drag this Christian toward this way of corruption, saying that it is okay to compromise with your sin, it is okay to expose yourself to sexual immorality.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심각한 짓을 저지르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as a result, many people in the church believing that they are saved already, and they're committing even greater sins than those people who are outside of the church.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So towards these people who have this wrong faith, I'm telling you.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합니다.
You have not received salvation yet.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Whatever Bible verses you would take out and try to argue for yourself, but you haven't.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속삭임은 똑같았습니다.
Because your life proves it in other way, and the Satan's strategy 2000 years ago and today they're very similar.
그러니까 영지주의, 유대주의가 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So Gnosticism and Judaism, they have been attacking the church.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 저거 다 아무 말도 아니다. 그 틀린 것이다. 그거 저버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They would argue that what Paul is saying is wrong, so you don't just need to follow it, ignore it.
그 성윤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그거 그냥 버리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about this being pure sexually, you don't need to really take it seriously.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버리는 거는 저버리는 자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But Paul is saying this in verse 8.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거, 이 구원 자체와 구원받은 자, 또 구원받은 자의 삶 너무 가치 있는 것입니다.
So valuable when you receive the salvation that has been bought by the blood of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We have gained life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What a valuable.
우리 인생이
gain it.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냐 말이에요.
After gaining this life, our life has been so become so precious and valuable.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입니다.
And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Paul, now we're living our life burdening or carrying this death of Jesus Christ.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에요.
Since we have been saved and we have been raised from the dead because of death of Jesus Christ, that's why we need to remember it every day.
엄밀하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Precisely speaking, this life is not really our own.
이걸 자꾸 음란한 것에 자꾸 습관적인 죄에 아니 죄와 타협하는 것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그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또 늘 그렇게 한다. 이게 과연 믿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가능한 일일까요?
But why do you continuously expose yourself, expose your life towards this sexual immorality and all these sins? And is it really will of God? And is it really the life of those people who have received salvation?
그의 삶이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And their life itself is a very evidence that they have not received salvation.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이해합니다.
Of course, it's very understandable that you're exposed to the situation that you have no control over.
그런 중에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해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넘어설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And it's very understandable that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you are very thirsty in your soul. Then you need to pray even more to protect yourself and to receive strength from God.
하지만 강력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However, please, you need to remember this.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It is God's will for us to be sanctified.
우리의 환경으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We cannot make excuses because of our situation.
우리의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의 습관 때문에 이걸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And we cannot make excuses saying that oh it's because of the situation that I'm facing. It is because of the relationship that I'm in. No, you cannot make excuses. You cannot make yourself as an exclusion.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God's will is our sanctification.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God wants us to be holy.
또 거룩해지도록 힘을 주실 것이며
and he will give us strength so we can be holy.
그 거룩해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And us being sanctified will make God happy and it will please him.
구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Verse 9 and 10 Now about your love for one another we do not need to write to you for you yourselves have been taught by God to love each other and in fact you do love all of God's family throughout Macedonia yet we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to do so more and more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And I believe this was a question from Thessalonian church to Paul
어떻게 형제 사랑하면 됩니까?
How can we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nd also next question maybe then what will happen to those people who died?
또 마지막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라고 한 여러 질문을 바울에게 한 것 같습니다.
And when is the time and hour of the last time?
그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So Apostle Paul is trying to answer to this question.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답할 게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So regarding the loving for your brothers and sisters, because you are doing it so well.
또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And verse 11 it says to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You should mind your own business and work with your hands just as we told you.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조그만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And I believe Paul is trying to give an answer to this small conflict that they had.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Since many people truly believe that Lord's coming is so close.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hen they were supposed to do the work that Lord wanted them to do.
주님은 맞이할 수 있도록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이며
in on one hand they need to sanctify themselves so that they can stand blameless and holy before the Lord.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한 일을 하되
But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preach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And also, they need to do their bes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are allowed by God.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일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막 이 교회 안에서 소라만 피우고 막 떠들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 일부 일어난 것 같습니다.
But there are a small group of people who are saying that since our Lord is coming back, I'm not going to work anymore, and they were making a lot of noise in the church.
아, 조용히 하고 자기 일을 해라.
And Paul is advising them, saying that you need to be quiet and mind your own business.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And work with your hands.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So that your daily life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and so that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body.
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아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need to work and be quiet so that you may be able to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and you will not be really poor and dependent when you preach the gospel.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So this is the lifestyle of Jesus who is preparing for the coming of the Lord.
주님 오신다는 어떤 이런 때에 실제로 바울과 같은 삶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So as the Lord coming is very close, they have this kind of lifestyle as a church member and as individuals.
각자 주신 역할에 따라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roles, they should be guided.
그래서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And the next question was this. Then what will happen to those people who died?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인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미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Brothers and sisters,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about those who sleep in death, so that you do not grieve like the rest of mankind who have no hope. For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so we believe that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with him.
그냥 다른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So don't be sad just like people who do not have hope.
우리 주님이 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냐?
Our Lord, because He died and He rose again.
너희가 그걸 믿지 않냐?
Don't you believe in that?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자는 자들이 그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
So when God comes, He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그래, 걱정하지 마라.
Please do not worry.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Verse 15. According to the Lord's word, we tell you that we who are still alive, who are left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will certainly not precede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자,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o here, Paul is trying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ose who are alive and those who are fallen asleep.
자는 자들이 먼저 자는 자들이 앞설 것이다. 우리 지금 살아 있는 우리보다 앞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o he described this way: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will precede those people who are alive.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해서 자는 자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또 휴거되고 이런 식의 어떤 뭐 미묘한 교류를 만드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상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So some people after looking at this verse, they are trying to interpret it this way. So those people who passed away will come before those people who are alive and those people who are alive will spend 1,000 years later and they get raptured. No, let's not make it too complicated and make a great doctrine out of it. But let's think about it. Those people who are fallen asleep, they will be raised before us.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And there is a very interesting verse.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Here it says, we tell you that we who are still alive.
이것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So there are two types of opinions on this verse.
하나는 뭐냐? 바울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견해 하나고요.
So first interpretation is this. Paul believed that Lord will come back when Paul himself was still alive.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Well, second interpretation is this. This we refers to Christians who would be still alive when Lord come back.
물론 이것저것 다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both opinions both make sense.
근데 사실 바울이 자기 살아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실 것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견해 또한 저는 굉장히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But I personally want to give more focus on this argument that Paul truly believed that the Lord will come back during his lifetime.
사실 그런 신앙으로 뛰는 게 맞죠.
Because that's the faith that we should run.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요 표현도 물론 맞습니다.
Well, Lord will come again, and those Christians who will be still alive, they will welcome Him. Of course, that's the right opinion, I guess.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데 보면 거의 매장에 주의 강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But if you look at 1 Thessalonians, every chapter mentions about the coming of the Lord.
강림하실 때에 우리 기쁨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지난 시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살아 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I think it makes more sense because in the last lecture we shared that Paul said When Lord comes back, you are my joy and glory and crown. So we can understand that this way, Paul truly believed that Lord will come back when he is still alive.
이 신앙이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And this kind of faith motivated Paul to move forward.
내 살아 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보겠다, 준비하겠다.
I will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Lord in my lifetime.
그래서 쉼 없이 세계복음을 해왔고.
That's why without rest, Paul was continuously moving.
지리적으로 땅 끝이라고 하는 스바나, 스페인을 가리고 계속 발부둥 쳤.
And he tried so hard to go to Spain that has been considered as the end of the earth.
상징적으로 땅 끝일 수 있는 로마 황제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소해서 가지 않습니까?
And also, Roman emperor, he was symbolically the end of the world, so he tried his best to go before Caesar.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내 살아 있을 때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할 때 사실 해석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e life of Paul, it's very difficult to interpret his lifestyle and intention if we do not truly say that he had this kind of hope of coming of the Lord in his lifetime.
왜 그리 생명 걸고 뛰었냐 말이야.
Why did he stake his life to evangelize?
왜 계속 로마에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스바나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까?
Why did he really want to go to Rome? Why did he want to stand before Caesar? Why did he want to go to Spain?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주의 강림부터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And we can see that when as soon as he entered Thessalonica, he started to share about the second coming.
여러 서신서의 강림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as we read through his different epistles, this coming of the Lord has been the very standard of his message.
그 강림하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됨을 본인이 강조하고 또 이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계속 강조한 모습이 나옵니다.
And he keep emphasizing on this being holy and blameless in the time of coming of the Lord, and he is also telling this church member to be blameless and holy.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경우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And if you look at 1 Corinthians chapter 7, Paul emphasized that the time has become short.
자기 살아 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해석이 다 불가능합니다.
If he didn't have this faith that Lord will come back in his lifetime, then interpreting these different verses would not be possible.
다른 말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계속 뛰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because he had this kind of hope and faith, that's why he was able to run without getting tired. This is my personal belief.
적어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의 강림이 이 사람에게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Because at least for Paul, coming of the Lord was not a theory.
그리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And it was not some vague idea that will happen in the far away future.
우리가 눈에 가지고 있는 비늘을 벗기고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먼 얘기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정말 실제고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런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When you take away the scoff before your eyes and look at the life of Paul and try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Paul, you'll be able to see this. For Paul, coming of the Lord was not a theory. It was not some good words that can happen or will not happen in the later time, but it was a actual the real event that will happen very soon.
아,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Well, wasn't Apostle Paul a special person?
여러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초대교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Since you have this kind of idea, that's why your faith is very different from the faith of early church members. And
그가,
we can diverse from it.
그가 믿었고 그 안에 계셨던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Right, the same Christ Paul believed in, the same Christ who worked in Paul is with us, and he is working in us.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And the time is very sure, and very soon we'll be able to stand before the Lord.
주님의 강림이 확실하고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And coming of the Lord is very near, and the time is very short.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We need to prepare for His coming.
그래서 영혼들 이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더욱 거룩함으로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나가는 이런 싸움을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Paul was fighting the spiritual battle, and he continues to share the gospel with all these church members. Love loving the lost souls, and at the same time, he was really fighting so that he can stay pure and he will be sanctified.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있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so that this kind of faith and blessing will be given to you.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For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with a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iumph trumpet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이 있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o when the Lord comes back, there are many different signs, but it says there will be a loud command and the voice of the archangel with the trumpet call of God.
주님 오실 때 울려 퍼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So regarding this trumpet call of God when Lord coming back, you may find different traces in Old Testament.
Isaiah 27장 13절에 그 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If you look at Isaiah chapter 27:13, on that day there will be a great trumpet call of God.
요엘서 2장이나 스가랴 9장에도 동일하게 나팔 소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Joel chapter 2 as Zechariah, you'll be able to see different signs and this trumpet call.
이제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And this kind of thing will happen.
바울은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And for Paul, it was real.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And I hope it will be real for you.
그냥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무서운 날 이게 아니라.
So the judgment day will not be some scary day and the day you want to avoid.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We should welcome that day as a glorious day, and we should prepare ourselves as a bride. So we are welcoming our loved husband.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And that day,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After that, we who are still alive are left would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Here you can see the expression the being caught up together in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이제 휴고의 관해서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애용합니다.
So the group of people who believe in rapture, they would utilize this verse.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많은 것들을 또 기반해서 설명을 하죠.
And they would explain rapture based on their own theological ideas regarding the coming of the Lord.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실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 말 그대로 저 위에 있는 구름으로 그 공중에 우리가 몸이 들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So of course it can happen. It's in real life. We'll be caught up in the clouds and we'll be able to welcome our Lord in the air.
근데 이게 또 다른 해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d also there can be another interpretation.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운송 장소? 구름으로 우리가 이제 들려지고 뭐 이런 어떤 표현을 넘어서서 성경에 구름이 등장할 때마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남 현현으로 나타날 때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등장합니다.
So of course cloud can be the physical place where we welcome our Lord. But when you look at the Bible, the clouds have appeared in the place when the presence of God appeared. Whenever God manifested himself, there were clouds.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고요.
So for example, if you look at Exodus chapter 19, when God came onto this Mount Sinai and when he was trying to give the commandment, there was great cloud around the mountain.
출애굽기 24장 같은 데는 모세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자욱하게 머물렀음을 표현하고 있고.
And also Exodus chapter 24, when Moses went up to the mountain to receive the revelation, there were great cloud around the mountain.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막에 임했을 때에 구름이 그 성막 회막을 덮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And also the Bible pictured when this glory of God came upon the tabernacle. There were great glory of God, and at the same time there were great cloud.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모될 때도 구름이 등장합니다.
And also when the great transformation of Jesus took place on the mountain, then there were a lot of heavy clouds.
또 성천하실 때도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And also in the scene of ascension of Jesus, you can see the clouds.
그래서 이 구름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so you can think about clouds as this natural thing that you see in the heaven.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할 때 구름을 표현합니다.
But also you can connect this cloud with the presence of God.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저 위에 들려서 구름 위에 끌어올려지는 이런 표현도 맞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o you may understand clouds as that as it is written you may be caught up into the air, into the cloud, and you will see the Lord is there. But at the same time, you can interpret the verse this way that you will have this presence of God.
그리고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And also, you will meet the Lord in the air.
그래서 휴거 같은데 보면 사람 몸이 등등 떨려져 가지고 저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So you may have seen these pictures that depict. The rapture, how people would been, you know, drawing up to the air, and some people are, you know, in the stalk of the cloud and trying to greet the Lord.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at is really possible.
하지만 이 공중왕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약간 다른 해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But also there can be another interpretation for being in the air.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And if you look at Ephesians chapter 2:2, Satan is described as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지금 현재 사단의 거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Meaning that the current home of Satan.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Satan is the ruler of the whole world right now.
그러니까 공중에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사단을 완전히 이 사단에게서 그 주권을 완전히 빼앗은 그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다. 이게 공중에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being in the air, you can understand it this way: how Lord Jesus has reattained and gained all these authorities that has been taken away by Satan.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다라고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So meeting Lord in the air, you can understand it this way as well: how Jesus has restored his old authority.
실제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냥 자연적인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Yes, it is very possible that you interpret this verse this way that you will be able to meet your Lord in the cloud and in the air.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그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어떤 그런 상태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nd also at the same time you can interpret this verse as being in the state where Lord has gained absolute authority and broke the power of Satan and rule over the whole universe again.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모든 것들을 회복한 모든 것들이 화목한 그 상태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And after reconciling everything, we'll be able to be with the Lord.
틀림없이 마지막 때는 올 것이며.
Soon. And very clearly, the end time will come.
주님은 강림하실 것이고,
and our Lord will come back.
그때 사단의 때는 이미 끝이 날 것이며,
and days of Satan will be ended.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d new heaven and new earth will take place.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이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And we'll be with the Lord, and we will act as kings with Him.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라.
Since this is what will happen and this is real, that's why do not be sad, but encourage one another.
소망 없는 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애통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
You don't need to grieve because of someone who passed away, just like the people who have no hope. Because what I just explained to you is real and it will happen. So you need to explain one, encourage one another.
실제로 믿음과 또 믿음으로 보는 그 영적인 삶이 모든 것에서 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So through this verse, we can imagine a life where this kind of faith has given them a great solution to every aspect of their life.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Because all these things were not a theory or knowledge to them. It was real life and it was faith to them.
정말로 주님의 강림을 믿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We truly need to believe in the coming of the Lord and we need to live with that kind of.
주님의 강림이 100% 사실이고 그 주님의 강림을 진실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So coming of the Lord is 100% truth and we need to have a heart waiting for that waiting for him come to come.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This was the life of apostle Paul.
어찌하든지 나를 살리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으로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he lived his life and in the way that he really wanted to stand before God but at the same time he really wanted to save other people just like the Thessalonian church he really wanted to help them.
또 자기 자신은 주님 강림하실 때 흠도 좀도 없이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부단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he continuously fought the spiritual battle so that he could stand blameless and holy before God.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And with that kind of heart Paul is making encouragement to the Thessalonian church.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곧 너희의 거룩합니다.
This is the will of God. You need to be sanctified.
음란이 이미 뭐 이렇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일반화되어 있는데 아 그것이 핑계 될 수 없다.
Of course, outside of the church, inside of church, this sexual immorality have become so common, but this cannot be an excuse for you.
여러분 주위에서 늘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과거에 늘 그렇게 했다. 막 상관없다.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
Well, people around you, they're living like that kind of life, and in the past you used to live that kind of life. It doesn't really matter because God wants you to be sanctified.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It's very clear.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God has called us not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So it is God's will. You should be. Sanctified.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It's very clear.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There is no room for you to compromise.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And there is no room for excuse.
너무 높은 수준이다, 높은 요구사항 아닌다, 아닌가라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Well, that's such a high standard of requirement. You cannot make that kind of excuse.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삶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Because we gain life. At the price of his own life.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Meaning that we are living our life carrying his own death.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삶과 단 한 시간도 단 한 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His death cannot be separated from our life even at one minute.
정말 우리 눈들이 열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고 주님 주신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도전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really understand this message with open eyes and also you will be able to challenge continuously and stay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we thank you.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have told us that it is God's will that we should be sanctified.
계속 거룩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And you have asked Ask us to be sanctified all the time.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is the will of God.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Please help us to live that way.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Please strengthen us and allow us your grace.
주님의 강림이 정말 기준이 되게 하시고.
Help us to live by this one standard of coming of the Lord.
주님 오실 길을 진실로 준비하게 하시되.
Help us to really prepare for your coming.
전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And also help us to really proclaim the gospel to all nations.
동시에 거룩함으로 살아내서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at the same time, help us to stand before you as sanctified and holy.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We thank you in the name of Jesus. We prayed.
아멘.
아멘.